이제 이 말씀에서부터 다음 22장의 말미까지 유대 종교자들과 직접적으로 부딪히는 그런 논쟁들로 구성이 되고 있는 것들을 여러분들이 읽게 될 것입니다. 이 21장에서 계속되는 내용은 오늘 본문에 예수 기독께서 그 성전 청결을 하신 일에 대한 권위에 대한 질문으로 시작되고 뒷부분에 두 아들의 비유, 다음 시간에 나누게 될 악한 농부의 비유, 그리고 다시 22장 서두에서 혼인잔치의 비유, 그리고 여기에 대한 교권자들의 도전은 가이사의 세금을 바치는 것이 옳은가 그런가, 그리고 일곱 형제가 한 아내를 취한 것을 두고서는 그런 비유로서 부활 때에 누구의 아내가 되겠는가 하는 부활에 대한 질문들, 그리고 율법 중에 어느 계명이 큰가 하는 질문들을 계속 예수님께 던지게 되고요. 예수님께서는 마지막 부분에서 다윗의 자손으로 오시는 그리스도에 대한 질문으로 저들의 공격을 완전히 무력화시키는 그런 어떤 논쟁의 장으로 오늘 이 시간부터 다음 장, 마지막 절까지가 구성이 되고 있는 것을 상고하게 될 것입니다. 이렇게 진리와 진리처럼 보이는 것은 어디서나 부딪힐 수 있음을 보지만은 진리야말로 가장 강하고 자유함을 여기서도 우리가 깨닫게 됩니다. 오늘 우리가 이 본문 말씀을 읽으면 요즘 흔히 쓰는 고사성어가 한마디 생각이 납니다. 뭡니까? 주객이 전도됐다. 주인이 자신의 집에 들어가셨는데 손님격도 못 되는 그 집의 종들이 내가 무슨 권세로 이런 일을 하느냐 라는 웃지 못할 모습을 보게 되는 겁니다. 여러분들이 만약 여러분의 집에 들어갔는데 당신 무슨 권세로 이 집에 들어옵니까? 하고 엉뚱한 사람이 묻는다면 그 기분이 어떻겠습니까? 참으로 안타까운 모습을 우리가 보는 거죠. 참과 거짓이 뒤바뀐 종교의 중심의 모습을 여기서 우리가 보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자신들의 입장에 맞게 해석하고 바꾸어서 하나님의 구원을 주님의 백성들에게 끼치려는 것보다는 자신들의 이익을 위해서 온갖 교묘한 교리를 만들어내는 모습은 그야말로 아전인수격의 사람들이기 때문에 자기 논에만 물을 대려고 한다는 그런 자기 중심에 대한 어떤 그런 행위들을 얘기라는 거죠. 어느 것 하나 바로 보이지 않고 모든 것이 돈으로만 보이고 그것을 방해하는 사람들은 어느 누구든지 당연히 대적해야 할 적으로만 보이는 것이고 성전의 진정한 주인이신 예수께서 자기 집에 오셨는데도 누구의 권세로 들어오느냐고 마치 무단 주거 침입자 취급을 하고 있는 것을 우리가 봅니다. 예수님께서 성전에서만 이런 취급을 받으신 게 아니고 요한의 기록을 보면 자기 땅에 오매 자기 백성이 영접지 아니하였으나 라는 기록을 봐서도 배척되는 주님의 안타까운 모습을 봅니다. 행여 여러분들의 가정에 또 여러분들의 마음에 여러분들의 생애에서 주님의 배척되지 않는가 하는 경계를 가질 필요가 있습니다. 이러한 자세는 초대교회 때부터 들어 있어 왔던 것 같고 바울 사도는 이러한 자세를 맹렬히 책망하면서 자신은 적어도 그런 류의 일꾼이 아니라고 증거하는 모습을 고린도후서 2장 마지막 절 17절에서 봅니다. 최근의 번역으로 보면 이렇습니다. 많은 사람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팔아먹고 사는 장사꾼이 되었습니다만은 우리는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는 하나님께서 보내신 사람답게 진실한 마음으로 하나님께서 보시는 앞에서 그리스도 안에서 말합니다. 이 표준 새번역에서 이렇게 번역을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자기 유익을 위한 이득거리, 이 장사거리로 취급하는 그런 모습이 유대 종교 지도자들에게 있었던 것을 주님은 지적하고 있는 것이죠. 사람이 어떤 것에 집착해 버리면은 세상의 모든 것이 온통 자신의 마음에 두는 것으로만 보이게 되기 마련임을 들어봅니다. 이건 너무나 흔한 일이기 때문에 제가 예를 들지 않아도 여러분들이 잘 이해할 것입니다. 듣는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이런 입장에서 우리 기도인의 마음은 오로지 예수 기도와 그분의 말씀에만 집착할 수 있어야 하고 그러한 가치로 자신의 인생을 보고 가족을 보고 이웃을 보고 역사를 보는 자세가 필요한데 이것을 기도 중심의 세계관이라고 그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우리 모두가 예수 기도를 의지해서 사람보다는 하나님을 순종하고 인간이 만든 교리보다는 하나님께서 주신 진리에 순종함으로 언제나 담대하고 소신 있는 믿음의 사람들로 승리하는 그리스도인으로 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첫 번째 이 말씀의 부분은 23절에서 25절입니다. 예수께서 성전에 들어가 가르치실 때 대제사장들과 백성의 장로들이 나와 가로되 내가 무슨 권세로 이런 일을 하느뇨? 또 누가 이 권세를 주었느뇨?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나도 한 말을 너희에게 물으리니 너희가 대답하면 나도 무슨 권세로 이런 일을 하는지 이르랴. 요한의 세례가 어디로서 왔느냐? 하늘로서냐? 사람에게로서냐? 23절에서 25절 상반절까지 그렇게 기록이 되고 있는데 이 앞부분의 내용은 역시 같은 마가복음 11장 27절에서 33절 그리고 누가복음 20장 1절에서 8절에 꼭 같은 내용으로 기록되고 있는 것들을 여러분들이 보게 될 것입니다. 지금까지 저들의 무슨 짓을 하든지 아무도 저들의 권위에 감히 도전하는 사람들이 없었는데 자신들의 보기에는 천하게 여기는 갈릴리 청년이 나타나 자신들의 일에 도전하는 것을 보고 그렇게 할 수 있는 권한을 어디로부터 받았느냐고 달려들면서도 많은 사람들이 주님을 순종하는 것을 보면서 감히 완력을 쓰지 못하고 논쟁으로 이 일을 마무리시키려는 흉계를 드러내고 있는 것을 봅니다. 내가 무슨 권세로 이런 일을 하느냐? 또 누가 이 권세를 주었느냐? 아무리 똑똑하다고 해도 이제까지 논리로는 당할 사람이 없었다고 하는 자신들 나름대로의 확신을 가지고 예수께 대들지만은 예수님이 누구십니까? 지혜의 근본 아니십니까?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시며 모든 지혜의 근본이신 분을 알아보지 못했기 때문에 이런 무모한 도전장을 주님께 내고 있는 것을 보는 것입니다. 저들의 간교한 도전에 주님께서도 사실적인 진리로 조건적인 질문을 던지시는 것을 그 다음에서 읽죠. 나도 한 말을 너희에게 물으리니 너희가 대답하면 나도 무슨 권세로 이런 일을 하는지 이르리라. 요한의 세례가 어디로서 왔느냐? 하늘로서냐? 사람에게로서냐? 이렇게 답변을 하시죠. 여기에서 주님께서 주신 질문의 핵심은 구약의 마지막, 즉 율법과 선자의 마지막 사람인 세례요한. 이 땅에 나타나 회개를 외치다가 간교한 헤롯에 의해 순교를 당한 요한의 출처가 어디로 서냐 하는 질문이셨는데 역시 요한의 평가를 바로 할 수 있는 사람이라면 주님에 대해서도 바른 이해를 할 수 있을 것이기 때문에 지금 비록 예수 기도를 올무에 빠뜨리는 간교한 저들이었지만 저들을 정죄하거나 책잡기보다는 자연스럽게 저들이 깨달음으로 주님을 알아볼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이런 우회적인 질문을 주셨다. 저는 나름대로 이렇게 이해를 합니다. 물론 세례 요한이 하늘로부터 보내심을 받은 자라면 당연히 주님의 기도 되심도 이해할 수 있을 것이기 때문이었습니다. 여기에서도 저들의 간교성과 예수 기도의 긍휼의 차이를 보이고 있는 것을 읽습니다. 사실 이 질문은 온 인류에게 던지는 질문이요. 여기에 바른 답을 드릴 수 있다면 구원의 은혜를 충분히 누릴 수 있을 것입니다. 일반적인 모든 사람들은 이 종교 지도자들과 마찬가지로 요한이나 그리스도를 두 분 다 단순한 사람으로 보는데 문제가 있습니다. 요한은 하나님의 아들을 증거하기 위해서 그 아들의 오심을 준비시키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보내신 선지자요. 예수 그리스도는 사람의 몸으로 왔지만은 당연히 하나님이시라고 하는 사실을 모르기 때문에 이런 오해를 가지고 있는 것이죠. 하나님은 예수 그리스도의 오심을 준비시키기 위해서 요한을 먼저 보내어서 회개의 세례를 전파하였고 계시의 지속적인 성취로 당연히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셔서 요한 때까지의 모든 율법을 이루기 위해서 인류의 유월절 양으로 온 인류의 죄를 대신 지시고 죽으심으로 누구든지 믿고 순종하는 자들에게 죄로 인한 죽음과 형벌의 저주가 넘어가도록 즉 유월하게 하는 그런 놀라운 역사를 위해서 예수님을 이 인류에 보내주신 것을 믿음의 사람들은 다 아는 사실입니다. 그리고 이 말씀의 말미에서 저들이 대답지 못한 답변을 주님께서 직접 설명을 하셨습니다. 요한이 의의 도로 너희에게 왔거늘 너희는 저를 믿지 아니하였으되 32절 상반절에 주님께서 나중에 그렇게 말씀하시는 것을 봅니다. 오늘 이 말씀을 듣는 여러분 모두는 세례 요한뿐만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님께서 직접 보내신 우리의 구세주요 하나님으로 믿어서 그를 믿고 순종하는 자들에게 약속된 모든 복을 약속대로 누리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두 번째 말씀은 25절 하반절에서 27절의 말씀인데요. 저희가 서로 의논하여 가로되 만일 하늘로서라 하면 어찌하여 저를 믿지 아니하였느냐 할 것이요. 만일 사람에게로서라 하면 모든 사람이 요한을 선자로 여기니 백성이 무섭다 하여 예수께 대답하여 가로되 우리가 알지 못하노라 하니 예수께서 가라사대 나도 무슨 권세로 이런 일을 하는지 너희에게 이르지 아니하리라. 그렇게 기록을 합니다. 하나님보다 사람들을 더 두려워하는 유약한 모습을 이 책망받는 종교 지도자들은 나타내고 있는 것을 보는 것입니다. 이 부분에 한 세 가지로 나누어서 보면요. 첫 번째로는 하나님의 진리는 인간의 머리로 헤아릴 필요가 없다. 그런 걸 25절 하반절에서 먼저 봅니다. 저희의 문제점은 이 중요한 질문을 두고도 성경과 하나님의 말씀을 살피고 깨달아야 함에도 불구하고 먼저 주변의 상황과 잔머리를 굴리고 있는 모습을 주님 앞에서 드러내고 있는 겁니다. 저희가 서로 의논하여 가로되 만일 하늘로서라 하면 어찌하여 저를 믿지 아니하였느냐 할 것이요. 25절 하반절에 그랬잖아요. 어떻게 신앙적인 문제를 하나님의 말씀에서 찾으려 하지 않고 의논으로 해결하려 하는가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논쟁의 대상이 아니라 믿어야 될 대상입니다. 자신들이 답할 때 나타날 반응을 먼저 두려워하는 것을 보면 우리의 유약한 모습을 그대로 그들도 가지고 있다는 것을 깨닫습니다. 예수님께서 뭘 하셨어요? 산상보건에서 옳은 것은 옳다, 옳다. 그런 것은 아니라, 아니라 하라. 이에서 지나는 것은 악으로 쫓아나는 것이다. 또 그렇게 말씀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그렇습니다, 아니다 하는 그런 어떤 대답보다는 의논하는 거예요. 우리가 이렇게 대답하면 저 사람 저렇게 나오겠지? 또 우리가 이렇게 대답하면 저렇게 대답할 거야. 야, 이거 곤란한데? 이제 하나님의 말씀은 절대로 논쟁의 대상이 아니라는 걸 우리는 확신해야 됩니다. 하나님의 진리는 반응을 염두에 두지 말고 선포하라는 것이 주님의 명령입니다. 그들은 심히 패역한 자라 듣든지 아니 듣든지 너는 내 말로 고할지어다. 에스겔서 2장 7절과 3장 11절 보면 그렇거든요. 반응에 관계없습니다. 저들을 살릴 수 있는 말씀이라면 반응을 염두하지 말고 증거하라는 거죠. 우리가 늘 경험하는 사실이지만 상대가 어떤 반응으로 나오리라고 먼저 머리로 헤아리면 절대로 하나님의 진리를 전할 수 없습니다. 경험해본 사람들은 이걸 알 거예요. 하나님의 진리는 사람들의 의논으로 밝혀지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가감할 필요가 없는 절대적인 진리로 선포할 때 생명이 나타나고 성령께서 역사하실 것이기 때문에 믿는 그리스도인은 누구를 막론하고 하나님의 진리를 선포할 때는 하나님의 사자 역할을 하는 것입니다. 즉 사자는 당연히 보내신 분의 명령말을 전달하면 됩니다. 반응에 관심을 가질 필요가 없다는 거죠. 그럼에도 당시의 종교 지도자들은 자신들의 진실되지 못한 모습을 보이고 있는 것입니다. 그것도 바로 진리 자체이신 주님 앞에서 말입니다. 우리가 이 상황을 객관적으로 볼 때 얼마나 저들이 유약하고 또 어리석습니까? 두 번째 이 말씀에서 보는 건 뭡니까? 소신 없는 사람들은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보다는 사람을 두려워한다는 사실입니다. 26절이 그걸 우리에게 가르치죠. 만일 사람에게로서라 하면 모든 사람이 요한을 선지자로 여기니 백성이 무섭다 하여 그랬다고요. 여기 중요한 저들의 요약한 고백은 백성이 무섭다는 것입니다. 즉 사람이 무섭다는 것이죠. 올바르지 않은 정치 집단의 모습을 그대로 나타내고 있는 것을 봅니다. 종교든 정치든 소신 없는 사람들은 사람들이 자신에게서 떠나갈까봐 그 사람을 두려워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소신 있는 사람이라면 그럴 리가 없죠. 물론 민주주의의 정치는 백성을 무서워해야 됩니다. 백성을 두려워할 줄 모르기 때문에 오늘날 문제가 생기는 것이죠. 하지만 올바른 소신을 갖지 못하고 정치 철학이 없이 단순히 사람들의 인기에 연연해서 사람을 두려워해서 항상 말을 바꾸며 사람들에게 아부하려는 정치 지도자들은 올바르지 않고 특히 종교 지도자가 신앙의 지도자가 그렇다면 그것은 심각한 문제를 가진 것이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습니다. 사람이든 백성이든 지도해야 할 대상이 있다면 진리와 소신을 가지고 그들을 사랑할 수 있는 그런 지도자가 될 수 있어야 합니다. 그들을 꼬이고 속이는 지도자보다는 그들을 사랑하는 지도자, 이것이 바른 영적인 지도자요. 또 이 백성을 인도하는 정치적인 지도자가 될 것입니다. 사람의 여론에 좌우되고 흔들리는 자세는 지도자의 자세가 아닙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도 우리는 주님을 추앙하고 경배하며 사랑하는 것입니다. 주님은 그러셨거든요. 주변의 상황이 어떠하든지 백성의 반응이 어떠하든지 하나님의 아버지의 뜻을 행하려고 하는 그런 자세를 끝까지 견지하셨음을 보기 때문에 우리가 그분을 추앙하고 사랑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세 번째 이 말씀에서 우리가 보는 건 뭐냐 하면 27절입니다. 예수께 대답하여 가로되 우리가 알지 못하노라 하니 예수께서 가라사대 나도 무슨 권세로 이런 일을 하는지 너희에게 이르지 아니하리라 그랬거든요. 결국 뭡니까? 소신 없는 답변을 하고 만다는 겁니다. 이 종교 지도자들이 말입니다. 온 유대를 호령하던 기병은 어디로 가고 이 성경에 대한 확신도 소신 없는 사람들은 결국 자신들의 수치와 부끄러움을 드러낼 뿐이었습니다. 우리가 알지 못하노라. 분명히 하나님의 말씀과 약속을 따라 판단하고 분명한 답변을 드렸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사람들을 두려워하는 종교 지도자들의 겨우 한다는 답변이 알지 못하노라였습니다. 신앙에 관한 이런 답변을 한다고 하는 것 자체가 너무나 우스꽝스럽지 않습니까? 백성들의 큰소리치던 그런 모습은 어디 갔습니까? 오늘 우리에게도 바울과 같은 담대함이 필요합니다. 이제 내가 사람들에게 좋게 하랴, 하나님께 좋게 하랴, 사람들에게 기쁨을 구하랴, 내가 지금까지 사람의 기쁨을 구하는 것이었다면 그리스도의 종이 아니니라. 갈라디아서 1장 10절에 말씀합니다. 오늘도 소신 있는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려면 하나님을 경외할 뿐이지 절대로 사람을 두려워해서는 안 됩니다. 이러한 주님의 명령에 부끄러움이 없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세 번째 부분은 28절에서 32절의 내용입니다. 그러나 너희 생각에는 어떠하뇨? 한 사람이 두 아들이 있는데 맏아들에게 가서 이르되 예, 오늘 포도원에 가서 일하라 하니 대답하여 가로되 아버지여 가겠소이다 하더니 가지 아니하고 둘째 아들에게도 가서 또 이같이 말하니 대답하여 가로되 실소이다 하더니 그 후에 뉘우치고 갔으니 그 둘 중에 누가 아비의 뜻대로 하였느뇨? 가로되 둘째 아들이니이다. 예수께서 저에게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세리들과 창기들이 너희보다 먼저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리라. 요한이 의의 도로 너희에게 왔거늘 너희는 저를 믿지 아니하시되 세리와 창기는 믿었으며 너희는 이것을 보고도 종시 뉘우쳐 믿지 아니하였도다. 이런 책망으로 말씀이 마무리되고 있습니다. 즉 하나님께는 회개와 순종의 자세가 더 귀함을 말씀해주고 있는 것이죠. 이제 주님은 당시의 진리나 구원의 약속도 모르고 오로지 자신들의 정욕의 노예가 되어 하나님의 성전을 종교 마트로 운영하고 있는 저들에게 비유와 사실을 통해서 하나님의 약속을 증거하십니다. 장사하는 데가 마트 아닙니까? 그것도 큼직마하게 장사하는 데가. 그러니까 이런 무슨 무슨 마트가 아니라 종교 마트란 말이죠. 예루살렘 성전이 좀 그렇게 되어 있는 것이고 그것을 바로잡기 위해서 주님께서 오셨다는 겁니다. 이 말씀에도 두 가지로 생각을 했으면 합니다. 먼저 28절에서 31절 상반절인데 그러나 너희 생각에는 어떠하뇨? 한 사람이 두 아들이 있는데 맏아들에게 가서 이르되 예 오늘 포도원에 가서 일하라 하니 대답하여 가로되 아버지 가겠소이다 하더니 가지 아니하고 둘째 아들에게 가서 또 이같이 말하니 대답하여 가로되 실소이다 하더니 그 후에 뉘우치고 갔으니 그 둘 중에 누가 아비의 뜻대로 하였느냐. 거기에 대한 종교 지도자의 답변이 그래도 가로되 둘째 아들입니다 그랬다고요. 이 비유는 번역본들마다 맏아들과 둘째 아들의 행동에 차이가 있는 것들이 덜어 있기는 합니다. 어떤 영어 번역본에는 보면요. 맏아들은 불순종하고 나중에 갔다. 그리고 둘째는 순종하겠다고 가지 않았다. 이렇게 번역이 된 부분도 있습니다. 그러나 의미에서는 전혀 혼란을 느낄 필요가 없습니다. 중요한 것은 입으로는 순종하면서도 행동으로는 불순종한 것과 입으로는 비록 불순종했지만 나중에 뉘우치고 순종했다고 하는 것이 이 두 아들의 비유의 핵심이기 때문이죠. 하나님의 이 인류를 구원하시려는 예정과 선택에 있어서는 분명히 이스라엘을 먼저 부르셨고 그들에게 귀중한 약속을 주셨습니다. 세계가 다 내게 속하였나니 너희가 내 말을 잘 듣고 내 언약을 지키면 너희는 열국 중에서 내 소유가 되겠고 너희가 내게 대하여 제사장 나라가 되며 거룩한 백성이 되리라. 출애굽기 19장 5절에서 6절에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신 약속입니다. 그러나 비록 하나님의 계획 속에 있긴 했지만 이스라엘은 계속해서 하나님을 거역했고 특히 예수께서 메시아로 오셨음에도 거역하고 십자가에 죽이는 무서운 불순종을 저지르게 되고 오히려 그들이 개처럼 취급하던 이방인들이 하나님을 아버지로 부르게 되는 구원사의 역사를 보면 이 말씀은 진실일 수밖에 없습니다. 당시에 바리새인들이나 제사장들 같은 교권주의자들은 하나님을 순종하겠다고 맹세해서 제사장을 비롯한 직책을 기름 부음을 받고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사실에 있어서는 순종치 않는 반면에 그들이 죄인이라고 취급하던 세리와 장기들은 회개하고 주님께 순종하는 모습 역시 주님께서 지적하시는 비유와 다르지 않은 상황이었습니다. 이런 입장에서 우리가 가져야 될 경계가 있습니다. 교회의 직분자들도 주의해야 합니다. 분명히 세움을 받을 때는 여러 가지 약속을 해놓고 결국 순종치 않은 것은 이 비유에 나타나는 큰아들과 같은 태도가 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말로만 순종하는 믿음은 죽은 믿음이요 하나님을 만으로 여기는 것입니다. 말로는 누구든지 믿는다고 고백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거기에 순종이 따르지 못한다면 주님께서 비유하신 이 첫째 아들과 다름이 없고 비록 내키지 않아 말로 순종 못했을지라도 참 마음으로 회개하고 순종하면 하나님은 언제나 받아주시고 용서하십니다. 더 바람직한 것은 말과 행위로 다 순종하는 것이라고 하는 것은 두말할 필요가 없겠습니다. 이왕에 순종해야 할 것이라면 처음부터 아멘으로 받아들이고 하나님께서 어떤 말씀을 주시든지 어디로 이끄시든지 절대로 우리를 불행한 대로 이끄실 뿐이 아니라는 확신으로 온 몸과 마음으로 순종한다면 참으로 복될 것입니다. 이런 사람들과 같은 책망을 받지는 않을 것이다. 이런 확신을 갖습니다. 이 마지막 부분의 두 번째는 사람들이 죄인시하는 사람들이라도 믿고 순종한 사람들이 하나님 앞에서도 귀한 존재들이 된다 하는 내용이죠. 예수께서 저에게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세리들과 장기들이 너희보다 먼저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리라. 요한이 의의 도로 너희에게 왔건을 너희는 저를 믿지 아니하였으되 세리와 창기는 믿었으며 너희는 이것을 보고도 종시 니우쳐 믿지 아니하였도다. 이렇게 어떻게 보면 세리와 창기들을 칭찬을 하고 있다고요. 이 말씀은 바리새인들이나 사두개인들처럼 자신만을 의인시하고 함부로 남을 정죄하는 사람들에게 주는 경종의 말씀입니다. 자신들만이 하나님의 선택받은 일꾼이요. 하나님께서는 자신들만 인정하실 것이라고 착각하면서 말씀을 행하지 않는 이들에게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노니 세리들과 창기들이 너희보다 먼저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리란 선언은 얼마나 충격적으로 들렸을까 우리가 상상해 봄직하지 않습니까? 주님은 결국 저들이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해 바른 답변을 하지 못했던 세례 요한이 하나님께서 보낸 참된 의의 일꾼이었음을 증거하고 그러한 하나님의 일꾼을 인정치 못한 저들보다 비록 죄인들이라고 하지만은 믿고 순종했던 세리와 창기들의 구원을 비교하면서 끝까지 고집을 부렸던 저들을 맹렬히 책망하고 계시는 모습을 듣습니다. 오늘도 우리는 예배를 위한 모임이나 경건의 행사들 속에서 참으로 주인이신 그리스도가 제외된 허례 허식과 그러한 행위들이 진정 누구를 위한 것인가를 분명히 할 수 있어야만 할 것입니다. 하나님을 뒷전에 두고 사람이 중심이 된 모임이나 행사라면 주님께서 오셔도 오히려 박대하게 될 것이기 때문에 우리의 신앙의 자세를 경계로 가져야 할 것입니다. 사울은 열심히 주님을 섬긴다고 설치고 다녔지만 오히려 다메섹에서 주님을 만났을 때 주님께서 탄식하시기를 사울아 사울아 내가 왜 나를 핍박하느냐 그렇게 안타까워 하실 때 오히려 알아보지 못하고 여태까지 섬겼다고 하는 그 예수님 하나님을 향해서 주여 뉘시니까 그렇게 되물을 수밖에 없었던 것을 보는 것입니다. 진심으로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들은 사람을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제가 자주 드리는 말씀입니다. 그러나 사람을 두려워하면 바른 말을 할 수 없고 신앙의 절개도 지킬 수 없습니다. 하나님의 백성들이 두려워해야 할 대상은 하나님 외에는 이 우주 가운데 아무것도 없습니다. 여호와는 나의 빛이요 나의 구원이시니 내가 누구를 두려워하리요. 여호와는 나의 생명의 능력이시니 내가 누구를 무서워하리요. 시편 기자는 시편 27편 1절에서 그렇게 고백하는 것을 듣습니다. 바울 사도도 로마서 8장 35절 39절에서 이 사실을 구체적으로 고백하고 있는 것을 여러분도 읽을 수 있을 것입니다. 우리는 말로만 순종하는 자들이 되어서 자신을 속이는 자들이 되어서는 안 될 것입니다. 순종을 못했더라도 회개하고 순종해야 할 것이고 참으로 바람직한 믿음은 입술로도 마음으로도 행동으로도 온전히 순종해서 주님을 기쁘게 해드리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